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부, 돈, 또 이제 부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신자들이 부정적인 어떤 인식, 아,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지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이제 재물, 이제 부를 말씀하셔서 아, 이 부가 많은 거는 좋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자에 대한 그런 인식도 아,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성경을 통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잠언에 그 말씀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 좋지 않은 말씀, 아 좀 경계하도록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견고한 성, 그러니까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비유고 은유잖아요. 이제 고대의 그 도시 자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성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익숙한 표현으로 부자의 재물이 그와 같다. 나를 지켜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을 즉각 부정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부자가 재물을 자기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삼는다. 안 좋다 이거. 사람은 특히 신자는 하나님을 견고한 성으로 삼아야지 부를 견고한 성으로 삼는다. 이거를 좀 비꼬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토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견고한 성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말씀이 꽤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해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대로 보면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도록 주는 말씀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덕이 있는 여인은 존영, 영광이죠. 존귀함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근면한 사람이 얻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 좀 멀지만 먼저 18장 11절에는 오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서 19장 4절에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좀 이렇게 비꼬아서 아, 이 재물이 사람만 모으게 한다. 별로 안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재물이 많았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재물이 없으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비교적 적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 보면 부에 대해서 아, 부는 무엇보다 근면함의 결과다.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여서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교훈하는 말씀들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잔치는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기쁨이 목적이어서 잔치를 벌이는 거고 포도주는 이제 삶을 즐겁게 하고 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포도주가 일상적인 그런 음료였으니까요. 잔치에 사용되는 음료잖아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하는데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맥락을 보면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에게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사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도 덜죠. 그래서 성경이 그 재물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열심히 일을 하여서 얻은 그런 정당한 부는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를 얻으면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 부를 얻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견고한 성처럼 이 부가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마찬가지 적용이 있는데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부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늘 가난한 사람을 같이 다니셨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마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것은 뭐 그냥 절대적으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 그 자체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가난해서 부가 없는 것, 재물이 없는 것은 그의 멸망이라 그를 사실은 매우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의 삶을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 경험하죠. 재물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부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수단입니다. 반면에 부가 없으면 그래서 궁핍하면 사람이 괴로워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인가? 그건 또 성경 전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성경이 그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주는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 신령한 것이고 인간의 죄로부터 사람이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 큰 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엄청난 일을 담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그 성경이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이 정도의 교훈을 준다면 약간 격이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언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잠언 말씀은요. 의외로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잠언이 읽으면 속담 같고 재미있고 그래서 읽으면 또 그 의미가 15절 말씀처럼 또 즉시 이제 깨달아져서 아, 참 재밌다. 아, 이런 교훈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속사회에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되는데요. 잠언도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의 진리와 결코 어긋나지 않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해석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맥락을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앞뒤 구절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오늘 본문 15절이 잠언 18장 11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변형되긴 하지만 위치를 두면 바꾸면서 두고 있어서 만나는 말씀들이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 들고 만나면서 이 한 구절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15절, 잠언 10장 15절이 18절에서는 18장 11절에서는 어떤 말씀과 만나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서요. 잠언을 읽으실 때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에 딱 단락 끊어서 파악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16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일이거든요. 의인이 하는 일은 생명에 이른다. 더 정확히는 의인의 보수라는 뜻도 돼요. 보수는 이제 일을 해서 얻은 그런 소득이란 소득이죠. 대가죠. 대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인의 보수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지 이 재물이 우리 앞에 말씀과 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재물이 견고한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성이 될 때 일단 의인의 수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 단지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수고와 연관해서 아 그러니 의인은 뭐 당연히 여러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때 따르는 자들이고 당연히 구원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고 또 우리가 수고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다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없는 자가 맹목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재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그게 경관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맥락에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씀들이 또한 넘쳐납니다.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지만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단적으로 이미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드니라. 이 10장 2절과 오늘 본문을 충분히 엮을 수 있겠죠? 그죠?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 공의가 죽음에서 의인을 건진다는 것은 매우 훌륭히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어떤 재물일까요? 잠언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한 그런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믿음 없는 삶에서의 재물이에요. 맹목적인 재물이죠. 이건 무익합니다.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 견고한 성이야 너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교훈하고 있는 이 부자의 재물은 이때 나오는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맥락 가운데서 또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갈 때 얻어지는 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생명인가라고 했을 때 단지 육적인 생명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게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그 부자는요,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죠? 정직하게. 정직하게 금나게 얻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그죠?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재료를 좀 덜 넣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인의 재물은 그런 것이 없이 사랑을 담아서 뭘 팔더라도 정직함을 닮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얻은 것들을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불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서나 뭐 어떤 뭐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얻는 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부를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악한 세상만 보면 야,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뭐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 부를 이룰 수 있게 이루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견고한 성은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영생하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대단히 많아요. 구약의 인물들 특히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 같은 뭐 다윗 솔로몬 같은 그런 왕들도 마찬가지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욥에게 풍성한 부를 주셨거든요. 순간 또 뺏어가기도 하셨죠.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그 부를 다시 채워주기도 하셨어요. 욥이 자기의 어떤 생애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친구들이 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욥이 난 그렇게 안 살았어 하고 말하는 장면들이 욥기 나오거든요. 뭐 3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요. 욥이 말한 삶을 보면 대단해요. 우리 집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 다 드렸다. 고아가 있었을 때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 우리 집에 다 드렸다. 길거리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을 때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내가 다 도와줬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드문 일들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는 이렇게 참 생명에 이를 때, 참 생명에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더 정직하게 하도록, 더 의롭게 하도록, 더 많이 사랑으로 하도록, 더 많이 긍휼하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인은요, 자기의 수고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것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악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소득은 영생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격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이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잠언의 이 교훈들은요, 그리스도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요적으로. 누가 수고함으로 생명에 이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직 재물을 구하는 자,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10장 15절에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가난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가 생명에 이르는 자는요, 겉보기에는 궁핍해 보여도 가난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부유한 자입니다. 질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성경에 또한 이러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방식으로는 가난하게 보였으나 그러나 내적으로 풍성했던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재물이 결코 자신의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늘 자족하죠. 사도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했던 바로 그 자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부요함에 처하든 가난함에 처하든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 생명이 있으므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 진정한 생명을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15절의 부자, 진정한 부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어떨 때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그 부유함으로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늘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것을 말하자면 늘 공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그 부유함을, 진정한 부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가난하다고 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그 영역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 영역 안에서 동일한 그런 참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덜 시험을 받는 편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약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어떤 분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게 시험거리가 많이 되시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게 시험거리가 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재물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원하거나 아니면 그게 없어서 좀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적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과 있을 때 부모님 막 힘들고 뭐 어렵고 또 이제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넉넉하게 필요를 못 채워주고 하면 그때는 막 생각이 나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어려움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비슷하게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이런 교훈들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진정한 부요함은 지금 좀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나는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이탈하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물질을 쫓아야 돼. 믿음을 떠나서 그런 재물에 골몰하는 그런 길로 이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막 길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너무 우리 방식대로 이미 길을 다 찾아놓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찾아놓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수고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훈계를 지켜야 됩니다. 의인은 훈계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생명길을 행한다 되어 있으니까 16절과 17절을 대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의인은 훈계를 지키는 자입니다. 누구의 훈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훈계죠. 말씀으로 늘 이제 훈계하시는,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교회 질서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신방을 통해서 직분자나 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훈계가 전해지기도 하고 혹은 또 교우들이 뭐 인생의 선배라든가 나이 많은 어떤 교우라든가 통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훈계가 주어집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경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있는 그런 수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또 질서를 통하여서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훈계를 주실 때 또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말하자면 의인이요 참으로 믿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수고할 때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르게 됩니다. 그의 재물이 그를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질 자체에 골마라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늘 추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물질을 감사함으로 받고 더 많이 주시면 그것을 탐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쓰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든지 없어져도 괜찮은 많이 있는 것처럼 판단되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없어져도 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난 참생명이 있으니 그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걸 못한 게 부자 청년이거든요. 부자 청년이 그걸 못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교훈은 간단한 교훈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그 밑바닥을 훑는 실제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교훈이 주는 이 원리를 실제 나의 현실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걸 현실적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인은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요. 그러기에 물질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재물, 그것이 넉넉할 때에도 오직 참된 수고 가운데 참 생명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으로 주신 훈계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어떤 소유를 주실 때 늘 감사하며 그것 역시 참된 수고로 쓰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상교회 안에는 참된 부자들, 진정으로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생명이 이르는 그런 수고를 늘 하는 우리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현상교회 교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